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만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상당수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어제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아세안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은 여러 안보 현안들에 관해 아세안과의 지도력을 다시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턴불 총리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했던 호주 내 무슬림 난민 최대 1,250명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한 협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마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호주와의 관련 협정을 바보 같은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 보안군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 방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이 아프간의 4개년 안보 방안을 지원한다면 모든 아프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군대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지난달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ISIL 호라산 분파의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4개년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현재 17,000명인 특수군 병력을 배가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오늘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대체 법안에는 현재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5년간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추가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반대하는 시위대와 보안군이 충돌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는 당초 수도 카라카스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한 청년들과 군인들의 충돌 과정에서 17세 소년이 숨지면서 최근 한 달 새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어제 하루에만 2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북부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골레스탄주 재난당국은 탄광에서 시신 21구를 수습했다며 아직도 갱도 안에 14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갱도 안에 갇힌 인부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소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구출 작업을 위해 긴급 투입됐던 구조대 25명은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4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추가 제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로 양국 관계의 붉은 선을 넘고 있다고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 지방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저녁에는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조건이 올바를 때 이루어질 것이란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틸러슨 장관은 3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at we've been doing. Is leaning hard into China to test their willingness to use their influence, their engagement with the regime in North Korea.
중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과 영향력 행사 의지에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를 시험해 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중요한 영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각국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말해왔다며 대북 결의 불이행 사례 혹은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해당국에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 혹은 개인의 대북 제재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거나 내부 정치적 기유로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can't take care of it or you simply don't want to take care of it for your own internal political reasons, we will. We'll sanction them through third country sanctions.
미국은 제3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 파트너들이 스스로 행동을 취하고 이를 관리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라며 미국은 이를 통제하지 않지만 기대치가 있는 만큼 여기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This is not about regime collapse. This is not abou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미국은 북한의 미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은 오직 비핵화 약속을 준수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현재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데 20에서 25% 수준에 와 있다며 압박을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맞는 조건 하에선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여할 준비도 돼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ready and prepared to engage in talks when conditions are right. But as you've heard me say, we are not going to negotiate our way to the negotiating table.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조건이 올바를 때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의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니 의원이 최근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피터스, 세스 몰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요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미 국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미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참여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민간 전문가들의 회의를 후원 주선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며 북한의 핵무기 확산 활동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국과 강요급 정치 대화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아시아 국가 당국자들과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국의 정보당국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공통의 위협에 어떻게 함께 직접적으로 대응할지 지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응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종합적인 지역적 국제적 외교를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수전 델베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유엔 간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을 내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무슨 재협상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미, 한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까지 만들었다며 부지는 한국이 되지만 사드 체계 자체는 미국이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선 양국 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된 논평을 싣고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라며 중국이 양국 관계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 환구시보가 잇따라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국관계 악화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서 미국의 장단에 노란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논평은 이와 함께 양국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진 않겠다며 북중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중국을 직접 지칭하며 강한 비난에 나선 데 대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과거에 중국을 주변 나라 또는 대국이라고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까지 다른 주변국들과 함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강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이처럼 주변국들이 보낸 메시지를 북한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고강도 비난이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축소 등을 내비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자 위기감을 느끼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원유 공급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중관계의 상징이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을 때에도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중국이 그거를 카드로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논평에서 핵 보유를 최고 이익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행을 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명의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을 비난한 점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는 중국마저 등을 돌릴 경우 생존조차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외교부랄지 노동당이 명의를 내걸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의 최소한도의 어떤 이 연대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또 논평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생존을 위한 버팀목으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러시아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중국을 대신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와 대조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달 중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 국적의 만경봉 2호가 투입되는 이 항로는 매달 6번 운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은 승객 200명과 화물 1000톤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양국은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에도 북한 국적 기름 운반선 5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가스 약 310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수출을 중단한 제트연료도 북한에 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경협 사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은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원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3만 2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안으로 러시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뿐더러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경제 제재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the overall crisis in Iran of nuclear programs.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제재가 교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크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네 번째 교역국이지만 두 나라 사이 교역액은 지난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 불안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이 아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 아니라 두 나라 간 경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현재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비핵화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독자 대응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핵을 포기할 만큼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더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중국하고 더 부딪힐 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또 세컨들이 보이콧을 하기 쉬운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새 대북 정책을 채택한 데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현실적으로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핵 문제가 시리아와 이슬람 국가 문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근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을 하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원하는 거죠. 만약 그때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핵 포기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되겠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경제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핵무기 포기를 논의하는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재개의 여건 또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선언은 대화 재개를 위한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견인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혹은 남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의 순응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보상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보상을 하느냐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런 기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조야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의 향배와 한국 차기 정부의 입장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카드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우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약해지는 것, 그래서 투코리아가 완코리아가 되는 그런 국제정세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나온다면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대중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대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인 분할 관리라며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야기되는 불이익이 북한이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보다 크지 않는 한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성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국 압박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건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고려했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중국의 2017년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가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고삐를 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세 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응분해 경제적 처벌을 가해도 마땅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2월 13일 암살됐고 그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암살 하루 뒤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기를 원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다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이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표 하루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배경은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선을 초과한 중국이 2017년에 또다시 상한선을 넘으면 더욱 창피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정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적은 쪽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260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으며 액수로는 2억 3,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액수 상한선의 58%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북한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석탄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올해 상한선에 비해 1억 7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과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올해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북한이 손해보는 액수는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다음 주 북한에서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 설사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오는 18일 북한에서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사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타민 A와 구충제, 종합 비타민제, 경구 수분 보충제, 아연 보충제 등도 지원하며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구충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2017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70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0만 달러를 보건사업에 투입해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니세프는 35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오는 11월 열리는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에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돼 있지만 한국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유권자들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보 문제보다 경제나 적폐 청산을 후보 선택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은 이 배경부터 6.25 발발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순서대로 쭉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이곳엔 많은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위해 방문하지만 이들에게서 진지함을 엿보긴 힘듭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수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70대 할머니 이승희 씨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별 관심이 없이 전시관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학생애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선생님들이 많이들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요새 애들을 이렇게 저 보기에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한 바퀴 휙 돌아서 간대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씨의 지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유권자들의 반응에서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 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보 위협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60대 남성 최만성 씨는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건너편에 앉은 20대 남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 없으면 우리 국민들도 없다입니까? 국민들이 좀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답답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조금은 늘 그랬듯이 그냥 또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저러는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단체인 리얼미터가 한국 CBS 방송의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유권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선 투표 때 후보를 선택하는 제일 기준에서 안보는 다른 사안들에 크게 밀렸습니다. 가장 높은 선택 기준은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로 27.5%, 이어 24.5%가 민생과 경제 회복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는 18.5%였습니다. 지난달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관심을 보인 반면 북핵 문제 해법엔 9%만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30대 장모 씨는 이런 결과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관심사는 아무래도 촛불 집회 이후로 이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니까요. 적폐 청산 쪽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금 이렇게 다 가족들 만나러 이제 여행 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사실 이런 황금 연휴에도 여행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요.
북한 정권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어 강사인 존 매너 씨는 한국인들이 세계 누구보다 위기 고조와 긴장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s are probably more used to this escalation and tens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Just assumed that nothing will happen, that it's all rhetoric.
한국인들은 실질적인 위협보다 정치적 수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삶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 서울맨의 저자인 워싱턴포스트 신문기자 출신인 프랭크 에렌스 씨는 한국인들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계속 흡수하고 감내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re's a feeling among South Koreans that the North will never launch a full-out attack because they know of the U.S.
한국인들은 불량배의 옆집에 사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에렌스 씨는 자신도 한국 생활 초기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겪으며 전쟁지대에 왔다는 생각을 했지만 6개월 후엔 무덤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내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The Korean 외국인의 운영자인 주언니 씨는 북핵 위기에 무감각한 이유를 북한 정권이 이성적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he idea is they are not irrational. If a war breaks out, then everyone dies, them included, and they want to survive.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모두 끝장이란 걸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체제 생존을 가장 중시하는 김씨 정권이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존 리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VOA의 한국 대통령 선거 기획, 오늘은 선거운동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속 정당의 정책을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걸 말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국민들과 만나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17일 시작돼 선거 전날인 이달 8일까지 총 22일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후보자들은 각 도시, 지역별로 전국에 339개의 선거 연락소를 설치하고 약 4천 명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7일 지역마다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각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보자들은 또 선거 벽보나 선거 공보 등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한 명이 전국에 3,400여 개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게시와 함께 최근 들어선 방송이나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5대 대선 당시 후보들 간 TV 토론회가 도입되면서 후보들은 발품을 들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정책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TV를 통해 토론이나 연설, 광고를 선보이는 미디어 유세전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다 좋은데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유치원 교육을 그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 TV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고 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TV 토론회의 역할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방송 광고는 TV,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 신문 광고는 오는 7일까지 70회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안에서 방송별로 각 11회씩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가 각각 법정 최대 횟수인 44회를,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11회에 방송 연설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TV에서 방송 연설을 한 번 하는 데는 미화 약 35만 달러, 라디오 방송 연설의 경우 3만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 군소 후보들에겐 부담입니다. 역시 가장 대중적인 선거 운동은 거리 유세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많은 사사람들이 오가는 큰 대로변이나 길거리에서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와 자신을 홍보하는 겁니다. 거리 유세는 역세권뿐 아니라 대학가, 시내 한복판, 전통시장, 야구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상덕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우리 연설 대담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연설원도 할 수 있고 후보자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연설원은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연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후보자 누구누구는 뭐 어떤 이유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활발합니다.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성, 화상, 동영상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발송도 가능해졌습니다. 문자를 통해 유세 일정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 사회관계망 구축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도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들은 유세 현장을 SNS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TV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엮은 홍카콜라 시리즈를 SNS에 올려 주목을 끌고 있고, 검사 시절 활약상을 담은 인터넷용 짧은 만화, 웹툰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유세 현장을 360도 입체 영상으로 촬영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SNS 지지선언, 힘내라 유승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등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상덕 주무관은 최근 다양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방송이나 라디오, SNS와 관련된 선거운동 방법의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의 22일이라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가 자신을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이런 다양한 선거운동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기 장치 등에서 나오는 소음, 거리 유세에 따른 교통체증,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소리를 낮추도록 하거나 교통체증 발생 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규정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곤 있지만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기초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투표율이 집계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첫날의 최종 투표율 11.7%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는 총 4,247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497만 900여 명이 오늘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입니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인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의 12.2% 내일 오전 이른 시각에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군요.
네. 사전투표율 후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첫날에 5.4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11.7%는 뭐 두 배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참여 분위기가 높다는 이야기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4월 말에 진행된 재외선거 또 오늘 사전투표 첫날 분위기라도 그 부분들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투표가 무엇인지도 먼저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공식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일은 닷새 뒤인 다음 주 화요일 5월 9일입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5월 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그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3,500여 개소 투표소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전투표가 내일까지니까요. 역대 최고로 기록될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선거사상 사전투표율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잔핵으로 인한 거리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참여 열기가 높은 상황이고요. 국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서 미래가 든든한 한국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인 열기가 이번 선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거 당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었던 때보다 이틀의 기회가 더 있는 만큼 전체 투표율도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한국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 투표소에서는 오늘 근무를 한 신분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긴 줄에 투표 열기를 보여줬고요. 각 지역 투표소마다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투표를 하겠다. 1번 투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텐트를 치고 의자에 앉아서 밤샘 기다림을 하는 유권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색적인 투표 분위기가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유권자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SNS 등 인터넷에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들을 올리는 그 사전투표 동료 분위기도 이런 기록적인 투표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투표율이 높아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로 지지층을 좀 모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후보도 있고요. 혼자 투표하지 말고 두 명 이상 지인과 투표를 하고 내가 투표를 했다 이런 그 사진을 SNS에 올려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아예 지역구 당원들을 대동해서 함께 투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당도 있고요. 투표를 하고 휴가를 가면 승리를 한다. 뭐 이런 의미의 그 V자가 들어가는 영문 단어 세 가지 V3 캠페인을 벌이면서 또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후보들의 움직임. 이 오늘 각 후보 진영의 그 홍보전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이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 한국의 종합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코스피라고 부릅니다. 오늘 코스피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중지수, 종가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2241.2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전 최고 기록은 2011년 5월에 최고지수였는데 6년 만에 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한국거래소에 기념 꽃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이 대개 주가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 등 여러 가지 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의 주가지수의 최고치 경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전문가들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전 거래일보다 1.38% 오른 22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행진이 하나의 요인이고요.
네.
그보다 더 큰 영향은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주가 주식들을 사는 바이코리아 행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의 안보 수준은 최고 위험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사자 열기는 지금 지난달 2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순 매수된 거래량만 3,614건어치였답니다.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주가지수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상승세에다 최고조를 찍은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네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한 이 한반도의 위험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 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증시 할인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도 벗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한국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발표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지난해 말보다 0.2% 올린 2.6으로 수정 발표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6에서 2.7%로 수정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반도 지역이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데요. 이 대기가 희뿌옇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바깥 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이 손전화기로 간단하게 초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볼까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한국 대기를 뿌옇게 만들고 있는지가 지금 오래입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 등에 쌓여서 가래도 만들고 기침도 만들고 또 세균성 질환에 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초미세먼지 상태, 그동안 일기예보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전달되고 있지만 이제는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직접 그 세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겁니다. 손전화기 속으로 그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오늘 오후부터 제공하고 있는 날씨 영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한반도 대기질 예측 모델과 기상전문업체 웨더뉴스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도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움직이는 이 동아시아 전체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흐름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에 두 차례 새로운 정보가 더해집니다. 그 일기예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한중일 기상도 위에 초미세먼지 수준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는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날씨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흘간, 앞으로 사흘간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목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외교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기폭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더 큰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그러한 때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고 또 거듭 지적한 대로 전략적 인내는 끝났으며 더 이상의 인내는 북한의 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험한 길로 가지 말도록 새로운 압력을 가해야 하는 때가 왔다면서 북한이 행동을 하기 전에 안보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즉각 시행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각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줄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외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보리 이사국들은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이미 제재하에 있는 대상은 그 고삐를 더욱 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 영입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특히 석탄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중국이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더 바라지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